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피판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인간상을 만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회당의 윗자리를 차지한 율법학자들과 한쪽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동젖 두 잎을 봉헌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깊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게 한 기도를 길게 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겼습니다. 이를 우리 내면의 움직임으로 들여다보면 나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지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불안한 자아의 모습,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거칠에 집착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행위는 내면의 공허함을 화려한 외장으로 덮으려는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는 보여지는 나에 집중할 때 종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을 잃고 타인을 착취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면 예수님의 시선은 가난한 과부의 랩톤 두잎에 머뭅니다. 당시 랩톤 두잎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대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이 바친 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 자체였습니다. 복음은 그녀가 생활비를 모두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생활비로 번역된 히라버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과 내일의 안녕을 통째로 하느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 과부의 봉헌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의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영성적인 성숙이란 내가 가진 풍족함의 일부를 떼어내 선심쓰듯 바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궁핍함과 결핍,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느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겸손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풍요를 증명하기 위해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신의 빈자리를 하느님으로 채우기에 봉헌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하느님이라는 가장 큰 안정장치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비움이자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실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혹시 하느님 앞에서도 율법학자들처럼 긴 겉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처와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거룩한 척하는 가면을 쓰고 남들의 인정이라는 윗자리에 앉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외적인 지장은 잠시 우리를 안심시킬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전부를 실어보내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가부가 바친 랩톤 두잎은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미소 한 번, 고통받는 이의 손을 잡아주는 짧은 시간, 혹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찰나의 결단이 바로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큰 봉헌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바치는 봉투의 두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봉헌 뒤에 숨겨진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깊이를 보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헌금한 맞은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정성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 나에게는 더 귀하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 바칠 것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빈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옥죄는 허례의식의 겉옷을 벗어던집시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그 소박하지만 단단한 믿음을 배웁시다. 내일의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은탁하며 지금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모든 것을 건 이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동전 두니피 복음 안에서 영원히 빛나듯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행위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큰 보화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 평화.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스카폴라를 착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전은 반드시 내적인 신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외적으로만 스카폴라를 착용함으로써 특전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심행위에 불과하며 이것은 자칫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에 위배되는 잘못된 구원 예정설의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르멜산의 계시와 특전에 대한 교회의 인간은 교황 크레멘스 7세를 비롯해서 여러 교황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교황 바오로 5세는 1615년 2월 15일자 교령을 통해 가르멜산의 스카폴라의 특전을 인감으로써 그동안 일어났던 심각한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라면을 끓이며에서 셋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새 두 마리가 날아갈 때 세상의 질감은 완전히 바뀐다. 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풍경은 함께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따로따로 혼자서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다. 둘이라는 실체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둘이란 그 하나의 중첩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은 쓸데없어 보이지만 고통스러운 질문이다. 새 두 마리가 날아간다는 언어는 가능한 것인가? 두 마리란 한 마리가 두 번 겹쳐져 있는 풍경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나 새 두 마리가 날아가는 풍경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풍경보다 나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진다. 두 마리가 날아갈 때 너와 나 같은 인칭이 발생하고 비로소 언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발생한다. 그 두 마리가 서로 따로따로인 두 마리라 하더라도 두 마리는 너 아니면 나인 것이고 내가 너를 너라고 부를 때 너라고 부르는 나는 너의 너인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는 같은 말이다. 말이 오가는 방향만이 다른 것이다. 세 마리는 어떤가? 세 마리의 새가 날아갈 때 이 세 개의 관계망은 완성된다. 세 마리는 너와 나와 그를 이룬다. 세 마리는 각자의 1인칭을 거느리면서 3인칭의 공간을 날아간다. 세 마리가 날아갈 때 언어는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진다. 세 마리는 언어를 완성한다. 나의 언어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너와 그는 바뀐다. 새 한 마리, 새 두 마리, 새 세 마리가 세상의 내용과 관계를 바꿔놓는다. 세 마리는 가장 편안한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세 마리가 날아갈 때도 새들은 역시 한 마리씩 날아가고 있다. 세 마리가 이루어내는 세상 속에서 한 마리가 매몰되는 건 아니다. 이 세상은 세 마리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새의 세 마리는 따로따로 혼자서 날아가는 새들이다. 하나됨을 잃지 않고 셋을 이루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 것이다.
이제 준비한 곡은요, 네, 니콜라 루치라는 작곡가입니다. 라틴어 가사인데 예, 성모성입니다. 예, 오르간 반주와 함께 여성들만 여성 3부의 작품인데요. 소프라노 솔로 박기영과 함께 부산과 둘갑청단의 여성들이 연주하겠습니다.
이
니콜라 루치 작곡의 아베 마리아 성모성 여성들의 목소리로 오르간과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요 텔레만 작곡의 알렐루야입니다. 알렐루야 그 기쁨의 느낌이 잘 드러나는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작품입니다. 스트링과 함께 여성 3부가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작곡의 스트링 연주와 함께한 알렐루야 여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부산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오늘 성음악 산책 시간에는요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목소리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낸 음반 그대 행복하여라 라는 곡에서 음반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귀에 익은 곡이죠. 많이 연주되는 곡 피에로 마스카니 작곡의 성모송 아베마리아를 준비합니다. 테너 김성진과 함께 홍성사부로 오르간과 함께 이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 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WT는 3일 현지 시간 조정원 총재가 바티칸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 참석해 레오 14세 교황을 예방하고 명예 10단증과 태권도 도복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WT는 명예 10단이 태권도계 최고 영예의 단증으로 세계 평화 증진과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교황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총재는 지난 2017년에도 프란치스코 전 교황에게 명예 10단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바티칸 태권도협회는 2021년 세계 태권도연맹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승인됐으며 현재 세계 태권도연맹 소속 215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명예단증과 도복을 받은 뒤 어린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해외 방문이 처음인 이들 선수는 오는 5일에서 7일 로마, 포로, 이탈리아 이코에서 열리는 유소년 태권도 대회 김 앤 리우 토너먼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리우 14세 교황은 세계 태권도 연맹 WT와 태권도 박예재단의 난민 지원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난민을 위한 WT와 태권도 인도주의 재단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캠프 아이들을 만나 진정한 기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로마 스페인 관장에서 WT 시본단의 태권도 시본 공연도 열렸습니다. 고난도 공정격파와 절도 있는 품새가 이어지자 광장을 찾은 관광객 수천 명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탈리티에 따르면 5월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코탈리티 주택 가치 지수 HVI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80만 8,187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4월과 거의 동종한 수준이며 최근 3개월 동안 0.1%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간 가격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0.6% 낮았으며 2022년 초 기록했던 정점보다는 17%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도시별로는 5월에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주택가격이 하락한 반면 웰링턴 타운항과 크라이스트 처치, 더니 등은 상승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도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탈리티 뉴질랜드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인 케빈 데이비스는 5월의 보합세가 2020년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부진한 시장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뚜렷한 방향전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최근 몇 달 동안 금리가 이미 상승했으며 이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소비자와 기업 신뢰가 크게 위축됐고 소비 지출 감소와 같은 경제 약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주택 거래 활동과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총 가치가 9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건설공사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착공된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71억 9천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4억 5,200만 달러 마이너스 5.9% 감소한 수치입니다. 분기별 건설공사 총가치는 9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가치는 2024년 1분기와 비교해 12억 4,300만 달러 마이너스 14.7%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1년 동안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부분은 비주거용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점, 사무실, 공장 등의 상업용 건물과 학교, 병원 등의 공공 건물이 포함됩니다. 비주거용 건축 프로젝트 가치는 2025년 3월까지 1년간 126억 6,900만 달러였으나 올해 3월까지 1년간 115억 7,900만 달러로 감소해 10억 9천만 달러 마이너스 8.6% 줄었습니다. 반면 주택 등 주거용 건축 프로젝트 가치는 같은 기간 201억 3,400만 달러에서 193억 6,100만 달러로 감소해 7억 7,300만 달러 마이너스 3.8%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즉 비주거용 건설 부문의 위축이 주거용 건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통계는 고금리, 경기 둔화, 기업 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업용 및 공공 부문 건설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뉴질랜드 건설업계가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뉴질랜드 국회의원 4명에게 부과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외교 당국자들에게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린 퓨 국민당 소속, 던컨 웹 노동당, 롤라 맥글루 액트당, 데이비드 월슨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지난 5월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으로부터 1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뉴질랜드 중국 대사관은 목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레드라인을 넘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입장 발표 이후 피터스 장관실은 기존 성명 외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터스는 이번 조치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해외 방문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외교장관인 페니 웽의 발언을 인용해 호주 정부도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SIS는 중국군이 링크드인 같은 온라인 구직 및 인맥관리 플랫폼을 이용해 뉴질랜드인들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 파트너인 호주, 영국, 미국, 카나다와 함께 이러한 공격적인 모집 전략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SIS는 국가 안보 인간 보유자나 군 관계자 등 특권적 또는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파이브 아이즈 공동 경고문은 중국 군사정보기관의 활동 방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고문은 중국 군사정보기관이 중국의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군사, 정치, 경제 분야의 특권적 정보를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햄튼 SIS 국장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간첩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온라인에 공개하는 정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햄튼 국장은 SIS가 이러한 활동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민감하거나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섬 총리가 이번 주 호주를 방문해 호주 총리인 앤서니 알바니스와 연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러승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다양한 정치, 경제 관련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는 자신과 알바니스 총리가 경제성장 촉진 방안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 간 무역과 기업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와 회담에 앞서 럭승 총리는 데이비드 퀸즐랜드 주 총리와 만나고 브리스벤 2032 올림픽 커뮤니티 관계자들과도 회정할 예정입니다. 총리는 금요일 호주로 출국해 토요일 뉴질랜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정상 간 정례 협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 확대와 지역 안보 공급망 안정,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후에도 오늘은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 들어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 낮의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조 내호 신부입니다. 집밥 먹고 싶다라는 말. 이 말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의미를 넘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따뜻한 위로가 그립다는 마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 세상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자립주민 청년들의 허기진 마음을 집밥의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고 있는 밥집 알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밥집 알로 운영자이신 이보람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나누고 있는 밥집 알로의 운영을 맡고 계신 이보람 마테오 신부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자부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회 이보람 마테오 신부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공간 밥집 알로를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네. 신부님 생각하는 집밥이 뭡니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본당에 있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이게 교구청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밥을 사 먹을 경우들이 되게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신부님 집밥 꼭 잘 챙겨 먹으셔야 네. 되고 몸 건강해진다고 네. 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집밥이 뭐냐? 이게 젊은 애들 보니까 집밥이 뭐냐 했더니 저는 집에서 밀키트 시켜 먹는데요. 네. 햇밥 먹는데요. 네. 그래서 부부가 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집밥이라는 개념이 뭘까라는 네. 생각이 네. 확 들었어요. 그래서 신부님 네. 생각하는 집밥은 뭡니까?
사실 그 신부님이 주신 질문의 답은 청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밥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저희가 은평구에 있는 꿈나무마을이라는 보육시설을 네. 이제 5년 동안 위탁 운영을 했고 처음에 저희도 그때서야 이 사회의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어떤 취약계층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게 이제 집밥을 먹고 싶다.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집밥은 아마 그냥 어떤 잘 차려진 그 한정식 상이 아니고 정이 있는,
정이 있는
밥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만들어진 음식이 신부님 말씀 주신 어떤 공장에서 나와서 내가 대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밀키트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만든 따끈한 밥 그걸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는 그게 아마 청년들이 느끼는 집밥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 신부님은 매일 드십니까?
네, 매일 먹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막상 밖에 있다 보니까 네. 그게 그렇게 누군가 날 위해서 주는 밥을 먹기가 참 쉽지가 않은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음식, 뭐 건강한 뭐 다양한 거 있지만 네. 사실 그건 판매 목적으로 네. 먹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걸 사서 먹는 거니까 그런 네. 면에서는 그 집밥이라는 것이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운 정?
네네.
그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나를 향한.
네, 맞습니다.
그 누군가의 네네, 손길. 맞습니다. 밥집 알로.
네.
이름이 왜 이렇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밥집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름을 쓸까. 뭐 보통 이제 예수회, 저희가 수도회니까 예수회 뭐 관련된 성인 이름을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것도 청년 아이디어와 같이 사실은 나온 건데 알로라는 게 이제 뭐 저희가 알로 할 때 안녕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청년들이 나고 자란 그 보육원을 처음 만드신 그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이름 알로 그리고 또 예수회의 그 청소년들의 보호자 알로이시오 성인의 알로 다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성인들 또 신부님께서 아이들을 그 보듬어 주신 그 정신으로 또 반갑게 만나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밥집 알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일단 그러면 청년이 점심만 하십니까? 저녁
저희가 저녁 식사만 제공하는데요. 사실은 밥집 알로는 보통 점심 시간부터 오픈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낮에 특별히 갈 데가 없거나 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쉴 공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뭐 점심시간 이후에 와서 뭐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쉬면서 그 저희가 휴게 공간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쉬다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저녁 식사 시간이 그래서 좀 빠릅니다. 5시 반에 5시 먹을 반에. 수 있게 준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자립준비 청년 중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친구들이 이 밥집에서 이 끼니가 하루에 제대로 된 한 끼인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저희 밥집을 찾는 친구들 중에 배달업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빨리 밥을 먹고 남들이 이제 식사 시간에 배달을 하면 또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식사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5시 반에 저희가 식사를 합니다.
한번 그 뭐 지금 뭐 라디오니까 네. 이제 상상이 좀 될 수 있게 네네. 내가 밥집 알로 갔습니다. 네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네. 밥이 나오냐고 얘기하다 아니면 뷔페식으로 퍼먹 이런 다양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 이제 그 뷔페식으로 이렇게 차려서 나오고요. 그래서 식탁 위에 이제 반찬들이 올려지면 청년들이 이제 먹고 싶은 반찬을 덜어서 먹고 국은 이제 주방에서 따로 떠서 하나씩 갖다 주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
그럼 이제 뭐 이제 그 같이 먹으면 식탁 테이블에 네. 여러 명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네.
그러니까 혼자 요새 뭐 식당 가고 혼자서 밥 먹게 이게
그렇죠.
뭐 혼자서 이게 밥을 먹으면서 먹게 네네네. 돼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같이 네 명 내지 뭐 두 명 이렇게 네. 앉아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밥집은 거실에 이제 8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다음 방 두 개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도 8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 그 문 앞에 있는 조금 작은 방에는 두 명, 네 명 이렇게 따로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주 오는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도 자주 보고 뭐 봉사자님들이나 신부님이랑도 익숙하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수월하게 먹지만 어쩌다가 친구 따라서 한 번 온 친구들은 좀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둘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따로 마련해 두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큰 테이블로 나와서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초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수 24명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하루에 좀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몇 명 정도?
지금 저희 평균 방문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아, 24명이 앉아있을 때 15명 오는군요.
네네.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 번에 모여서 뭐예요?
거의 5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5시 반으로 운영한 지가 거의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밥집을 이용하는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언제쯤 가면 가장 따뜻한 밥이 나오는지. 아. 그래서 보통은 시간 맞춰 옵니다. 그래서 5시 정도쯤에 많이 오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늦어지잖아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신부님 제가 늦는데 좀 식사를 마련해 주세요 하면 미리 떠서 준비해 놓고 그 친구들은 뭐 7시 반이나 늦게 이제 와서 좀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언제나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 열어가지고 언제나 가서 밥을 먹는다 개념보다는
네.
이제 5시 반에 밥을 먹는 게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의 포인트가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정하는데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2시간이라는 시간을 열어놓고 그 시간에 오는 친구들을 그냥 아무 때나 챙겨주면 어떨까 그런 것도 예전에 해봤는데 방금 신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가정에서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먼저 퇴근을 하던 아니면 먼저 화교를 해도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 같이 먹잖아요. 좀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아이들도 흔쾌히 그거에 이제 동의를 해줬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이들 역시 5시 반은 밥집 가서 밥을 먹는 시간 이렇게 해서 배달한 친구들도 시간을 맞춰서 오고 뭐 다른 친구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고 합니다.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옵니다. 네. 약간 국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반찬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반찬 뭐 그날 다르지만 저희가 매일 반찬을 새로 해요. 그러니까 뭐 밑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치나 뭐 장아찌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국이나 뭐 반찬을 그날 맞춰서 새로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있어서 사실 고기 반찬이 빠지면 굉장히 아쉬워요. 뭐 생선이나 다른 대체제가 있어도 청년들은 항상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고기 반찬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메인 메뉴가 두세 가지 정도 나오고 나머지 이제 밑반찬들이나 다른 과일들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라 그럴까 고기 뭐 이건 공통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공동 그 이제 뭐 직원 식당이라고 해도 네네. 고기가 나온 날과 안 나온 날 평가가 확 네네. 달라지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어떤 그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거실, 네. 방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그럼 이것이 어느 집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그 임대로 가정주택을 빌려서 3, 4층을 빌려서 이렇게 썼었는데 작년 8월 달에 이 아이들을 키우셨던 그 마리아 수녀의 수녀님들이 그 저희가 이제 운영하던 그 꿈나무 마을을 이제 위탁 종료가 되면서 이제 다른 재단에서 운영하게 됐고 수녀님들도 그때 이제 맞춰서 부산에 있는 본원으로 내려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녀님들이 쓰시던 건물을 이제 저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주셨고 선생님들이 청년들을 위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그 스님들이 쓰시던 거주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금 밥집 청년들이 밥을 먹는 공간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만일에 그런 청년을 위해서 썼던 공간이라 했을 위에서 쓰는 공간을 했을 때 약간 집으로서의 또 제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밥집으로 그것도 저녁 쓰는 공간으로 굳이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저희가 그래서 그 스님들의 공간을 활용할 때 그룹홈도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여성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좀 이렇게 취약하고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성 청년들을 위한 그룹홈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룹홈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밥집 알로가 들어왔고 지금 2층에는 청년들이나 또 어린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지금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보다 저녁을 챙겨주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이제 나가서
뭐 일생활을 하고 점심 때 그 순간 들어와서 밥 먹기가 뭐하니까 이제 뭐 일상적인 일은 다 끝내고 그래도 저녁에는 그래도 이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리고 이후 시간에는 조금 뭐랄까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리고 아직 20대 청년들이라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청년들이 꽤 있어서 그 청년들이 보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점심보다 저녁대가 많아서 저녁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자립준비 청년과 자립 청년의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 저도 뭐 정확한 그 행정적 용어는 모르겠으나 자립준비 청년이라 함은 이제 그 부모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본인 가정에서 자랄 수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만 18세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나와서 자립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자립 청년이라고 하는데
보호 시설에서 이제 나와 퇴소해야 될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을 자립 준비 청년으로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 자립 준비 청년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보육원에서 5년 동안 더 머물 수 있습니다. 만 24세까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아직 사회에 나오기가 좀 꺼려진다. 아직 걱정이 된다. 이러면 보육시설을 더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서 이제 5년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이제 자립 그 정착금, 자립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받으면서 나와서 이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기간에 있는 청년들을 자립 준비 청년.
그래서 그 5년이 끝나면 자립 청년으로 이제 대우가 둘이 약간 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비슷하긴 하지만 좀 보호를 더 받는다. 네네.의 개념이 있죠.
사실 그 개념이 저는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그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사실 이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청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과연 5년의 그 예를 들면 지원 기간이 충분한 것인가? 그러면 만 25세가 되면 완전한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지원 없이 그들이 혼자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나이로 딱 끊어서 자립준비 청년은 만 24세까지다. 뭐 그 이상 넘어가면 자립준비 청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들을 봤을 때는 그런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질문도 사실은 제가 자립준비 이 청년들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일반 가정에 있는 청년들도 부모의 지원 아래 이렇게 혼자 성인으로 독립하려고 해도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부모의 어떤 지원 없이 혼자 자립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는 게 능사냐, 도와주는 것들이 이들을 자립시키는데 과연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답을 갖고 있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지원이 과연 이들이 독립하는데 최선책인가 하는 데는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밥집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런 도움의 방향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 표현에서 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사회는 네. 자기가 청년이 돼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조건에 좀 깔려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자립할 때의 기본적인 나이 된다. 그러니까 네. 뭐 부모의 도움이 됐든 사회의 도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은 부모의 도움이겠죠. 네. 그러고 나서 지나서 자기가 이제 홀로 설 수 있다. 그런데 네. 현대사회 이제 이것이 처음에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래서 그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존재는 출발 자체가 확 떨어지는.
네, 맞습니다.
그들이 좀 그래도 올라올 수 있게 자립의 개념을 네. 준비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이제 주거긴 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계속 끊임없이 사회의 그 전체적인 뭔가 잘못 포지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뭔가 보완만 하는 네.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신부님 말씀처럼, 그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본인이 바로 직업을 가져서 일정 이상의 그 급여를 받지 않으면 바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그렇죠. 편입이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약 70만 원 가량 되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립준비 청년의 5년 기간 동안은 그거와 별도로 또 5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약 1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통장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친구들의 어떤 시작을 도와주는 측면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이상을 벌면 그 기초생활 수급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감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초반에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아니면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어떤 일을 배워보면서 나의 역량을 키우는데 사실은 방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부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지만 과연 물질적인 그런 급여로 지원되는 것만이 다 도움이 되는가.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건가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지금 밥집 알로를 지원하고 있는 예수의 기쁨 나눔 재단에서는 최근에 그럼 어떻게 청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의 돈을 모으면 재단에서 재단 후원금으로 그 청년들이 저금한 돈에 해당하는 돈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1년, 2년, 3년까지 그 돈을 모아서 좀 일종의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이 본인이 뭔가를 아껴서 모았을 때 내가 그것을 다시 어떤 나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마련하는 그것도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일방적인 그냥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 친구들의 성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막상 돌아보면
네.
가정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 표현에서는 되게 중요한 네. 표현이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환경에서 네. 자연스럽게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네. 그걸 네. 내가 네. 그 뭐 딱히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취득되는 것들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 대신 해주겠다라는 거긴 한데 네네. 문제점은 방법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이 말 표현이죠. 지원해줬잖아.
아, 맞습니다.
근데 너희도 왜 안 바뀌어?
네네.
너 왜 계속 선벌리려고 해?
네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네네. 사실 이게 생세가 되고
네네.
그 애들이 전적으로 그 시선이나 그 시각을 네. 변화시키는 데는 영향을 전혀 못 준 느낌이 좀 네. 들어서 도리어 더 궁핍해지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 말 표현이 정말 점점점 더 치졸해지는
네네,
도리어 맞습니다. 당당해지는 네네. 것이 아니라 네. 왜냐면 이 돈 벌면 저 돈 안 나와
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 필요 없어
네네.
라고 자기가 과감을 해버리는 네네, 것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네.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무 그 어떤 핵심을 짚어주신 거여서 참 놀랐는데 그 신부님 말씀 중에 그 식탁 자리, 그러니까 식탁이라는 그곳이 그냥 단순히 그 뭐 밥을 함께 먹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식탁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사는 삶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그 청년의 어떤 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생관을 형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어떤 것을 내가 더 같이 우위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밥집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신부님이 지금 말씀 주신 식탁의 교육. 그런 교육을 이미 성인이 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처음에 밥집에 이렇게 새 신부로 발령이 받아서 왔을 때 사실 지금의 저희 밥집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어요. 그때는 남성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많았고 또 나이가 좀 있는 24살 이상이 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에 밥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들이랑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청년들의 반응이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그 거실에 있는 소파에 들어 누워서 휴대폰을 하면서 제가 인사를 건네면 뭐 힐끗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와서 밥을 먹고 자기 자리를 치우지 않고 뭐 그냥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지긋하신 봉사자님들께 뭐 물을 갖다 달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쩌면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그 식탁의 예절이 전무한 상태로 저는 보였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웠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강압적인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뭐 신부님이 들어오면 뭐 앉아서 최소한 앉아서 인사를 하라든가 아니면 뭐 밥을 먹으면 뭐 봉사자님께 뭐 감사 인사를 하라거나 이런 걸 규칙으로 만드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말씀처럼 결국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한 것이 이제 밥집에 오는 봉사자님들께 어떻게 대하는지, 신부님이 그 밥집 봉사자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저희 밥집에 오시는 봉사자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렇게 예의 없이 굴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화를 내시거나 하시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친구들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과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 이 친구들도 어느 순간 아,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워야지.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이 밥을 만들어주신 분들께 내가 최소한 잘 먹었습니다. 뭐 다음에 또 뵐게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 인간의 서로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 시간 안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때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저를 냉대했던 그 친구들도 여전히 지금 밥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오면 저 왔어요 인사하고 뭐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갈 때 봉사자님들께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그게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집이 단순히 어떤 자립준비 청년들이 뭐 한 끼 식사를 못 챙겨 먹으니까 밥을 한 끼 준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신부님 말씀처럼 어떤 식탁 예절을 배우는 가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없었던 이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삶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삶에 그런 작은 변화로도 생긴다면 저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면에서 사실 지원해준다라는 표현에서 공무원적 마인드 보다는 가정적 마인드. 정말 네. 이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네, 함께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 됐든 자립 청년이 됐든 도와주려고 했을 때에 네. 그냥 그런 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야, 이만큼 해줬지라는 네. 얘기는 사실 지원이지
네,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는 건 아니어서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약한 건 아닐까.
네, 네.
도리어 생생내기에만 네, 네. 좀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영 데오도르 수사님이 부릅니다. 모든 게 새로워.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매일 저녁 따뜻한 집밥을 나누고 있는 밥집 알로의 운영자 이보람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원래부터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청소년, 청년 관련된 사도직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요. 그 양성 과정에서 그 실습기라고 저희 이제 그 신학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이제 인턴처럼 사도직장에 계시는 신부님 밑에서 2년 동안 이제 인턴처럼 일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저는 이제 캄보디아 미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품 받으면 다시 캄보디아 미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 작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 않은 사도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은 조금 처음에는 긴장이 많았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원래 막 관심이 많아서 뭐 알아봤던 것도 아니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뭐 지금 거의 3년이 되는 기간 동안 청년들을 만나면서 저 역시도 청년들에게 많이 배우고 또 함께 한다는 시간 안에서 사실 이렇게 뭐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감사하게도 잘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글쎄요. 저를 초대하신 저희 원장 신부님께서는 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제 잠재력을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톡톡 튀는 재능은 없지만 좀 안정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어쩌면 이 친구들에게는 주변에서 같이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어른? 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본인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고 본인이 흔들렸을 때 같이 흔들리기보다 그 상황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어찌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이제 운영적인 부분 좀 실적 물어보고 싶긴 네. 한데 저녁밥을 누가 만듭니까?
일단은 저희 그 매일 봉사자님들이 적으면 두 분, 많으면 뭐 다섯 분까지 계시고요.
그냥 뭐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네, 저희가 화요일부터 지금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 매일 매일 그 해당되는 봉사자분들이 계시고 다 다릅니다. 어떤 봉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
매주 특정 요일에 오시는 봉사자님들도 계시고 저희가 토요일은 또 그룹 봉사자들, 그러니까 봉사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봉사 조직을 만드셔서 뭐 첫째 주 토요일은 뭐 서대문 성당 청년팀, 뭐 둘째 주는 뭐 그 이화여대 졸업생들이 모인 팀, 뭐 이렇게 팀으로 그 짜여져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봉사자들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저 역시 이제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뭐 요리도
식단은
하고.
누가 짭니까?
식단은 제가 짭니다.
아하, 이거 약간.
제가 짜는데 사실 그 제가 짠다는 게 어떤 그 영양사님들이 짜는 것처럼 뭐 한 달 메뉴를 짜서 오늘은 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식재료를 구입도 하기도 하지만 그 저희 밥집 알로를 알고 계신 후원자분들이 식재료를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속초에 계신 분이 생선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제주에 계신 분이 뭐 귤 수확철이 되면 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식재료에 맞춰서 그날 오시는 봉사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제
그러면 신부님이 네. 굉장히 그 음식적인 식견이 굉장히 좋아야 될 텐데
아. 그래서 봉사자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또 이렇게 봄이 오니까 예, 봄 채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자매님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그 뜯어오신 냉이로 오늘 냉이 된장국을 끓여보자 하면 냉이 된장국도 끓이고 뭐 봄동으로 겉절이도 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 가서 사 먹기 어려운 좀 집밥의 구성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들이 뭐 네. 매일마다 다르기도 하고 네. 그룹도 오는데 그 선정하실 때 되게 세심하게 생각하시면서 하신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봉사자 선정이 제가 세심하고 어쩌면 이렇게 봉사 문의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부님 참 까다롭다고 이야기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세심하게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밥집의 기능이 단순히 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급식 형태로 제공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날 오신 밥집 봉사자님들과 이 친구들이 같이 만나고 또 그 요리를 하는 시간에도 같이 만나지만 같이 식탁 자리에 앉아서 나눈 대화들이 저는 이 밥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밥집에 오시는 봉사자분들이 이 친구들과 라포를 형성하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청년들을 만날 때 좀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이 청년들이 그 보육시설이라는 어떤 특수한 시설에서 이렇게 어릴 적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들었던 게 신부님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뭐 왜 이런 말을 물어보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으니 내가 이 사람한테 정을 줘도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이 친구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봉사자를 포함해서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했던 것들이 한편으로는 뭐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사귀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면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본인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정을 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와버리면 내가 느끼게 될 어떤 공허함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대 기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봉사자분들을 모실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얼마나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오시던 일주일에 한 번 오시던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정해진 날짜에 다른 일정과 관계없이 꼭 여기를 오실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이상 하실 수 있는지를 항상 여쭤보고 그게 가능하신 분들을 모시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밥집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2년, 3년 된 봉사자들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청년 하나가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제 일을 배우고 있는 청년인데 늦게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온몸에 문신이 있고 이렇게 속칭 얘기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외모로 봤을 때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이미 밥을 다 먹고 뭐 돌아간 상태고 이 친구는 이제 남은 밥하고 반찬하고 해서 이제 혼자 먹게 됐고 그때 이제 그날 밥을 준비해 주셨던 자매님들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 청년한테 혹시 괜찮으면 우리가 옆에 앉아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옆에 앉아서 이제 그 청년은 혼자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서 저는 내심 아, 이 친구가 불편하지 않을까? 어머니 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친구가 그날이 자기 생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오롯한 관심을 받고 내가 혼자 밥을 먹는 이 시간에 누군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얘기를 묻고 들어주는 그 순간이 그 청년에게는 나는 마치 오늘 생일 같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정말 그 바라는 거 내가 정말 이 밥집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게 바로 이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도 이 밥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밥집을 와주시고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시는 봉사자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이하고 관계없이 뭐 젊다고 늙었다고 네. 그것이 아니라 어느 인간이라는 거는 어느 세대 만든 네. 그 관계라는 것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호받았던 그들이 보호시설에 있던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약간 그 관계 맺는 거. 네. 왜냐면 누군가한테 버림을 받았거나 네. 약간 두려움을 떨어봤거나 네. 막 그러면 사실상 자기가 좀 뭐 이 말 표현이 좀 그렇지 막 가시하면서 네. 자기 마음이 되게 여린데 불구하고 네, 그렇게 세게 나간 이유는 내가 상처가 받지 않겠다는 걸 네, 표현하는 건데 불구하고도 네. 우리는 또 겉의 모습을 또 윤출하고 네. 네,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자기가 상처 안 받아서 마음이 좀 괜찮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외롭다는 거를 네. 보여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같이 밥상을 먹는다는 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이 관계 맺는 것에 사실 그렇잖아요. 네. 후딱 먹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식탁이란 공간이 참 웃긴 게 밥만 먹으면 3분, 5분 네, 맞습니다. 밖에 안 걸리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15분, 20분 네. 머물게 만드는 네, 어떤 밥이라는 그, 네. 그 매개체를 통해서 네. 사실 그런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네.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네. 다시 그 뭐 신부님 말씀도 그렇고 그 아까 말했던 식탁 공동체도 그렇고 그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이런 것이 관계 맺는 거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네.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네. 소홀했던 것도 그렇고 네,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자립 보호 청년들도 그렇긴 네. 하지만 진짜 가정을 네.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에도 자신한테 그 소중함을 좀 느끼면 네. 좀 지금 태도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네네 네, 맞습니다.
정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네. 참
네. 신부님이 정말 말씀 주신 그 관계라는 게 참 심오하고도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지금도 아마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빈 자리, 그 구멍, 어쩌면 가장 사랑받아야 될 존재에게 가장 어린 나이에 버려졌다고 하는 그 아픔은 아마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누가 치유해 주지도 못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그것 때문에 나의 소중한 삶을 나의 소중한 관계들을 전부 정리할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고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때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받은 아이들이 조금은 내가 두렵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발 나아가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의 그 관계가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어쩌면 밥집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따뜻한 집밥이라는 매개로 그런 역할을 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고 이 친구들이 그걸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떤 따뜻했던 기억들이 나를 조금 더 지탱하게 해준다면 그게 아마 밥집으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큰 역할이고 또 제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몇몇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는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네. 사실 뭐 맞는 얘기긴 네. 합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인간의 기능적으로 보는 면이 아니니까 어느 시점 어느 시점 이렇게 네. 끊어서 한다는 거는. 근데 인간을 기능적으로 보기 전에 네. 존재적으로 존엄성이라는 네.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애가 나이가 먹었지만 네. 그 아이들이 자기가 존엄성을 깨달았을 때 네.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그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뭐 나이가 먹었지만 어설픈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려면 그만큼 또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좀 네. 애들이 나약해졌어. 아니면 요새 애들은 참 뭐 다 네, 네. 저래가 네. 아니라 네. 그들이 필요한 시간에 네.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그나마 늦었지만 네. 그래도 그 시간을 얘들한테 제공해준다라고 네,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봉사자들분들도 그런 의미로서 네. 더 따뜻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네,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밥만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독서 모임도 있다고 네, 하는데 네. 독서도 좋은 매개체이긴 하죠. 네, 네. 독서 모임은 어떻게
사실 그 밥집이 처음에 이제 제가 왔을 때는 여러 어떤 기관들 아니면 개인 봉사자분들이 일종의 이제 그 자기 달란트 나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셨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그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이 친구들을 모으고 뭔가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한 반면에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좀 정리가 되고 이 독서 모임은 저희 밥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봉사 오시는 자매님께서 청년들의 어떤 모자른 공부를 조금씩 봐주시다가 어떤 청년과 우리 좋은 책을 읽는 것이 그 좋은 효과도 있고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 우리 책을 함께 읽어볼까 하고 그러니까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제공해 준 게 아니고 아. 청년들과 같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인원 네다섯 명밖에 안 되는 인원들이 같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같이 읽고 또 그 책이 영화화된 경우에는 같이 그 영화도 시청하고 저희가 이제 TV방에 큰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시청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그 모임이 활성화됐고 활성화되면서 그게 어떤 그러니까 하나의 건강한 그 구성원들로 모여진 단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청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저도 해볼래요. 그리고 저희 다른 봉사자님들도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해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모여서 책도 같이 읽고 그것도 나누는 체험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그 책이라는 게 다시금 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저간 뭐 액티비티한 걸 뭘 해야 된다, 뭐 왜 한다 하지만 책이라는 거는 약간 머물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내가 시간만 내면 되고 또 이제 같은 책을 봤는데 불구하고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네.
아, 같은 책을 읽는데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습니다. 오,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 네. 그게 발견되는 것이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남을 이해하는 폭도 확실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밥집 알록 어떤 계획이 있고 신부님은 어떤 꿈이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밥집 알로를 찾아주는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또 힘듦 안에서도 이 밥집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정이 비단 이 친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밥집을 뭐 크게 어떤 사업적으로 키워서 뭐 많은 뭐 어떤 분점을 내고 아니면 많은 청년들이 오고 그런 것도 분명 의미가 있겠으나 밥집을 오히려 오는 청년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이 밥집에 앉아서 식탁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전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의 어떤 좋은 기억들이 이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어떤 도전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준다면 저는 이 밥집이 비록 소수를 만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고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자리와 시간을 내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뭐 거기에 저 역시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충실하게 예, 밥집에서 일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 시민이 말씀드려서 이런 생각이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럭슨 총리가 호주를 방문해 알바니즈 총리와 연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천안문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대표는 6.3 선거를 원천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도링 뉴스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는 3일 현지 시간 조정원 총재가 바텐칸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 참석해 리오 14세 교양을 예방하고 명예 10단 증과 태권도 도복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는 명예 10단이 태권도계 최고 영예의 단증으로 세계 평화 증진과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교황의 공로를 기르기 위해 수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총재는 지난 2017년에도 프란치스코 전 교황에게 명예 10단증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바티칸 태권도 협회는 2021년 세계 태권도 연맹 WT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승인됐으며 현재 WT 소속 215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명예단증과 도복을 받은 뒤 어린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해외 방문이 처음인 이들 선수는 오는 5일에서 7일 로마 포로 이탈리코에서 열리는 유소년 태권도 대회 킴 앤드 리우 토너먼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리오 14세 교황은 세계 태권도 연맹 WT와 태권도 박예재단의 난민전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난민을 위한 WT와 태권도 인도주의 재단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캠프 아이들을 만나 진정한 기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로마 스페인 광장에서 WT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도 열렸습니다. 고난도 공중격파와 절도 있는 품새가 이어지자 광장을 찾은 관광객 수천 명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퍼 록송 총리가 이번 주 호주를 방문해 호주 총리인 안소니 알바니즈와 연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록송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다양한 정치, 경제 관련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는 자신과 앨버니즈 총리가 경제성장 촉진 방안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 간 무역과 기업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즈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록송 총리는 데이비드 크리사폴리 퀸즐랜드 주 총리와 만나고 브리벤스 2032 올림픽 커미티 관계자들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총리는 금요일 오후 금요일 호주로 출국해 토요일 뉴질랜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정상 간 정례 협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 확대와 지역 안보 공급망 안정,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키세이버 가입자 중 3명 중 1명꼴로 매년 수백 달러에 달하는 정부 추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위원회와 재무자문기관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전체 키세이버 가입자 중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연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 적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입자가 연간 최소 1,042달러 86센트를 저축할 경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521달러 43센트를 매년 계좌에 얹어주는 멤버 텍스 크레딧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려 30%가 넘는 가입자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입자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자발적 기입 부족과 경제적 취약성이 꼽힙니다. 직장인의 경우 기입에서 자동으로 적립되지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 그리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들은 매년 6월 30일 마감일 전에 스스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소득층과 여성, 마오리 및 태평양계 주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짙다고 우려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2025년 예산안 발표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이 정부 지원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최대 260달러 72센트, 1달러당 20% 매칭으로 축소된 점입니다. 게다가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키세이버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내년 4월부터 직장인과 고용주의 최소 기여율을 현행 3%에서 3.5%로 2028년에는 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은퇴자금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조치로 평균 소득자의 경우 은퇴 시점에 적립 자산이 약 25%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직장인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해온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취약계층 약 20만 명에게는 오히려 은퇴자금 축소라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금융전문가들은 매년 6월 30일 마감 전까지 본인의 적립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 몇십 달러라도 부족하다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을 해야 조금이라도 은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 지원금 축소와 의무 적립률 인상이라는 과도기 속에서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질랜드 정보기관 SIS 햄드루 햄프턴 국장은 일부 뉴질랜드인들이 중국 측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뻔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IS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된 인물들은 연구협력이나 취업기회, 자문계약 등을 내세워 접근한 뒤 점진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대상자는 정부 연구기관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밀턴 국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의도치 않게 유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해외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접근은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보당국은 외국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 수집 활동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민간 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목적은 정보 수집일 수 있다고 SIS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과 연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교육과 경각심 제고 활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SIS는 중국 정보기관이 링크드인과 각종 구인 플랫폼을 활용해 뉴질랜드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IS는 중국 측이 실제 기업이나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위장해 군사, 정부, 연구 분야 종사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들에게 보고서 약 작성이나 자문 업무를 의뢰한 뒤 점차 비공개 정보나 민감한 자료를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경고는 파이브아이즈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정보협력국들과 함께 발표됐습니다. 당국은 특히 보안 인가를 받은 인력과 국가 중요 산업 종사들에게 특별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채용 제한이 지나치게 후하거나 업무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뉴질랜드 국회의원 4명에게 부과한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외교 당국자들에게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모림표 국민당, 덩컨 웹 노동당, 롤라 맥굴루 액트당, 데이비드 윌슨 뉴질랜드 퍼스트당은 지난 5월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으로부터 1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뉴질랜드 중국 대사관은 목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레드라인을 넘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입장 발표 이후 피터스 장관실은 기존 성명 위에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터스는 이번 조치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해외 방문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외교부 장관인 페니 웽의 발언을 인용해 호주 정부도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뉴질랜드가 조만간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54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들 국가에 대해 추가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국가에는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인도,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6개 국가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해당 관세안에 대한 공청회를 2020년 7월 7일 미국 시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나 다른 대상 국가들에게 어떤 종류의 상품이 강제노동과 관련됐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 CTU는 강제 노동을 공급망에서 제거하려는 노력 자체는 환영하지만 미국이 이를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약 60개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뉴질랜드에 추가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T 회장인 산드라 그레이는 뉴질랜드가 현대판 노예제도 방지 입법 측면에서 일부 국가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이번 조사는 악의적 의도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클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현대판 노예제 연구센터 소장인 크리스티나 스트링거는 미국의 지적이 전적으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링거 교수는 강제노동이 뉴질랜드 기업들이 수입하는 상품 공급망뿐 아니라 뉴질랜드 국내 공급망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링거 교수는 2022년 월드비전 보고서를 인용하며 뉴질랜드가 해당 연도에 수입한 상품 가운데 약 79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가 현대판 노예제도와 연관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을 둘러싸고 뉴질랜드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계는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뉴질랜드 역시 공급망 내 강제노동 위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탈리티에 따르면 5월 뉴질랜드 주택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코탈리티의 주택가치지수 HVI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80만 8,187달러로 찍게 됐습니다. 이는 4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최근 3개월 동안 0.1%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간 가격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0.6% 낮았으며 2022년 초 기록했던 정점보다는 17%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도시별로는 5월에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주택가격이 하락한 반면 해밀턴, 타우랑과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드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도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탈리티 뉴질랜드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인 케빈 데이비스는 5월의 보합세가 2020년대로 지속되고 있는 부진한 시장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뚜렷한 방향 전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최근 몇 달 동안 금리가 이미 상승했으며 이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소비자와 기업 신뢰가 크게 위축됐고 소비 지출 감소와 같은 경제 악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주택 거래 활동과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태난면 광장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37천원을 하루 앞둔 3일 현지 시간 중국 공산당의 어떠한 검열도 과거의 진실을 지울 수 없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태난먼 광장 학살 제37준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6월 4일은 중국 공산당이 태난먼 광장과 그 주변에 있던 평화시위대 수천 명을 공격하도록 군대에 명령한 지 37준이 되는 날임을 세계가 기억한다며 목숨을 잃은 중국의 학생,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은 전부 인권을 행사하고 민주적 개혁과 부패된 책임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산을 기린다며 아무리 거면하더라도 과거는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리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현재 시간 대이란 제재 완화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아니라 핵포기에 연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오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핵활동을 해서 제재를 받는 것이라며 그들이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로 한다면 그들의 약속 및 이행에 연계된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건네지는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논의되거나 지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어떤 제재 완화도 조건부라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프로그램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핵 포위가 있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에게 미군 군사자산 감축에 따른 공백을 자체적으로 메우라고 통보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렉서스 그랭케 위치 미국 유럽사령부 사령관 겸 나토 유럽군 최고사령관은 3일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가 나토의 방위 계획에 필요한 유무인 군용기와 군함의수를 신속하게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케 위치 사령관은 나토 전력 모델에 건강하지 않은 상호 의존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당 대표는 치밀하게 기획된 권력형 선거 조작 범죄라며 6.3 선거를 원천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오전 6시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애국시민과 선거 당국이 투표한 반출을 놓고 밤새 대치해온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많은 조작의 꼬리가 너무 길어서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파국으로 드러난 명백한 선거 조작의 증거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과거에는 하기 쉽다고 생각했던 부정선거, 선거 조작이었지만 이번에는 본투표에서 부정을 하려다 자기네들 계산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개표장에서 들어간 수많은 가짜 투표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증거로 웅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이를 두고 단순한 예측 오류니 행정착오라면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지만 진실은 명백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6개에서 7개 달하는 복잡한 투표지를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자들이 깨어있는 국민의 당일 투표 열기를 계산하지 못해서 수량과 비율 맞추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제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을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세 가지 조항을 담은 성명을 낭독했습니다. 첫째, 6.3 선거 전체를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관련죄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도입하라. 셋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한 법제하에 새 선거를 실시하라. 황건 대표는 성명서 낭독에 이어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선거 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정의가 승리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g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99원 39전, 한국에서 보낼 때 908원 3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90원 4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후 들어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생평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보세요. 6월 8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6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테아터스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먼턴 로드 테아터스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마운트 알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크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레고크롭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레고크롭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주 내내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로드에서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